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 아랍 속담 중에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언제 쓰는 속담인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이 말이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하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사막으로 가득한 곳의 특징은 햇빛은 가득한데 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따라서 비 없이 햇빛만 비치는 장소가 사막화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좋은 날만 있는 것보다는 때로는 슬픈 날들을 통해 얻는 유익도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바로 햇빛은 사막을 만든다라는 속담입니다. 비가 내려야 땅에 열매들이 맺혀지듯이 우리 인생도 슬픔과 눈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날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또 슬픈 날, 어려운 날들을 통하여 인생의 참 지혜와 참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애통 그 자체를 선하다 할 수 없고 눈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이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 얻게 되는 삶의 유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쓰였을 때 사실 그 당시 헬라어에서 아픔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원문에 쓰여있던 단어는 그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의 슬픔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애통이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이를 위하여 밤새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애통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동일한 단어가 구약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저 야곱이 자신이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애통했다라고 기록할 때 사용한 말이 바로 오늘의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냥 가슴만 아프고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속에 꽁꽁 숨겨놓고 넣어두려고 해도 너무 슬픈 나머지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한마디로 감출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토록 슬픔과 또 비탄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단순히 이 값이 떨어진 주식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내 자동차에 스크래치 내서 기분이 너무 슬프고 하루 종일 우울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그것은 주로 내 개인적인 죄 혹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한다라는 의미에서 자주 쓰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께서 애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가족 문제, 어떤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그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회개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한지 마치 장례식 때 고인을 위해 아파하는 것처럼 울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보게 해주지요. 저도 이 모태신앙 출신이다 보니까요, 어렸을 적부터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알고 성경 내용도 뭐 너무나도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제 가슴을 망치질하듯 두들기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흘린 눈물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 죄인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눈물과 콧물이 정말 비오듯 내리고 얼굴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그 물들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어느새 장판이 젖어버리죠. 이 육신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같은 죄인도 좀 구해달라고 옆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떼굴떼굴 굴러가며 상관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정말 사람이 아니라 동물처럼 울었다는 표현이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천박함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죄송한지,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밖에 살지 못했나 하는 그런 마음에 또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목놓아 부르짖던 그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애통하던 바로 그 자리가 내 속에서 새 생명이 싹트는 움트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애통이 가둬다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애통이란 단어는 공동체의 죄를 놓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한 소식을 들은 이 에스라가 너무 슬픈 나머지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또 수염을 뜯으며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피탄에 빠져 땅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하루를 보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에스라가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의 목적은 단순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함 가운데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기 이 본문의 위로가요, 마치 이 암말기 환자의 등을 토닥이면서 그래도 여태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왔잖아, 돌아보면 참 괜찮은 인생이었잖아 하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감성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이 암 환자에게 여태까지 살아온 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위로는 그런 힘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 암 환자에게 찾아간 의사가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고 그 완전한 치유를 선포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는 의사 역시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런 기쁨과 전율과 설렘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 애통하는 자의 복이여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오,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의 복이여,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환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말입니다. 법정에 선 죄수에게 가장 큰 위로는 당신은 무죄입니다라는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떠나 지난날 지은 죄들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죄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Your sins are forgiven. 너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 바로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어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또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제사함의 은혜로 초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저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사람 마음에 있는 슬픔이야말로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보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에게,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가슴이 있는 자에게, 죄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질 것입니다. 내 개인의 죄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 즉 내 가정의 죄, 내 교회의 죄, 그리고 이 나라의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된 죄사함이라는 그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가슴 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 하루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이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입은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지난날 걸어온 모든 발걸음들을 돌아보아도 다 죄뿐이거늘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지난날 모든 죄들을, 우리의 지난 모든 걸음걸음들을 다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짓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죄로 인한 고통하는 마음과 양심을 가진 자가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죄, 또 내 교회의 죄, 이 나라의 죄, 내 이웃의 죄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아파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깊은 영성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